어제 아침 말씀드리면서 이 신명기 말씀의 배경이 광야 생활 40일이 다 끝나고 40년째 11월 달에 모압 산지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새로운 해석이고 율법의 말씀을 가나안 땅 삶에서 잘 적용시켜 살 것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40년 11월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리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먼저는 긴 광야 생활 중에 모든 사람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피곤한 세월을 40년간 광야에서 보냈고 또 하루도 편할 수 없는 나날을 보내면서 거친 모래 사막 가운데에서 지나왔기 때문에 또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도자 교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그런 지도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 만큼의 대단한 지도자였는데 그 후에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임명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미지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도자 교체라고 하는 큰 숙제를 그들이 안고 있어서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앞에 요단강 건너가는 것부터가 도무지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어떻게 여리고를 점령해서 가나안 내륙으로 진입에 들어가야 될지 가긴 가야겠는데 방법도 길도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막막함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가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내륙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들을 누군가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일곱 민족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그들 모두는 지쳐 있고 또 지도자는 교체되게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점령하고 해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대책도 방법도 준비된 게 없고 그런데다가 그걸 건너간다 하더라도 일곱 족속이 버티고 있는 그 땅을 그냥 전쟁으로 차지해야 되는데 그 일도 만만치가 않고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제 아침 주신 6장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굳게 다짐해라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7장 말씀에서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기억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깊은 확신과 신뢰를 가질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신앙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에 근거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의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마지막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현실을 직시하되 현실을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서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위 족속과 여부서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시는 말씀으로 이 7장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소위 우리 흔히 말해서 가나안 일곱 민족이라는 일곱 민족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여기 이미 오래전부터 거주해왔던 이 땅의 선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일곱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민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족속이나 겐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 등이 이미 이 땅을 차지하고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 각자가 각축을 벌이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에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끼어들어서 또 한편을 차지해야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저항과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리 편하게 그 땅에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그 땅에 거주할 때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이삭은 거기에서 우물을 만들고 살 주거지를 만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 메꿔버리거나 뺏어가는 일들을 반복했고 야곱도 그 땅에 살면서 굉장한 위기를 당했기 때문에 창세기 34장 마지막 절 보시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탄식할 만큼 거기에 사는 것이 다른 민족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세월을 살아왔는데 이제 수백 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들어간다 하고 그 땅을 들어가면 거기에 살던 여러 민족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고 내륙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점령해야 되는데 그 역시 쉽지 않은 일들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이 광야 이 백성들이 군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조직이죠. 광야에서 무슨 전쟁 연습을 해봤겠습니까? 군사 훈련을 했겠습니까? 무기를 제대로 갖출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아무런 무기도 없었을 터이고 양치는 목동들이 지팡이 하나 들고 전쟁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군대에 불과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현실입니다. 이런 민족들이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전쟁을 통해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과제를 제시해 주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적 과제가 그들 앞에 불가능한 것처럼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깨달아라고 하시는 말씀이 1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하셨습니다. 걱정되겠지만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올 때 행하셨던 하나님의 큰 능력을 다시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굳게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리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리 그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앞에 놓인 문제들이 산적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지금도 베푸실 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역사적인 과제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 현실을 도피한다고 해서 현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피하여 숨는다고 해서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애써 외면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앞에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좌절한다고 해서 내게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도피하지도 말고 외면하지도 말고 두려워 떨지도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마주 서는 것입니다. 마주 서면서도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에 더 큰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40년 광야 생활이 어떻게 살아온 세월이겠습니까? 어떤 고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시험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을 이 모래 사막 속에 장례 지내고 그 험한 길을 건너왔겠습니까? 그렇게 건너왔는데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앞에 놓여있을 때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이만했으면 여기에 진짜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도 말고 도피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직시하되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실 줄 믿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목적지인 가나안의 점령도 허락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지나온 삶보다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일들이 더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 주저앉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더 큰 능력으로 도우실 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든든히 서서 주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도 점령하게 하시고 가나안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가르치는 말씀이 너희 정체성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곳에서의 그들이 처해 있었던 신분과 상황이 다 달랐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는 유랑하는 나그네 민족으로 40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신규 이민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에 정착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지역의 문화나 종교의 도전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애굽에 있을 때, 광야에 살 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환경과 입지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급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그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든지 광야에서 유랑하는 나그네 민족으로 살았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신입 이민자로 살아가게 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이 만민 중에 선택해 뽑아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친 백성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고 거기에다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모든 신문명에 대해서 아주 익숙치 못한 민족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까지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다 했습니다. 철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기구들, 삽이나 이런 농기구들을 나를 세우려 했을 때 블레셋 사람 찾아가서 그들의 대장간에 가서 이걸 좀 만들어주시오 해야 될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공이 없어서 철기를 다룰 줄 몰랐습니다. 철기를 다룰 줄 모른다는 건 과거 그 시대에는 무기를 만들 줄 모른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상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무장했는데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전쟁합니다. 이 철기 문명과 신석기 시대 문명의 차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도 소총과 핵무기의 차이만큼 무기의 위력이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점령하겠다고 나섰던 모압 산지에 도착했던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다윗 시대 때보다 훨씬 더 못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낙후된 민족이었고 문명이 다른 민족들보다 한 세대가 더 늦은 민족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만민 중에 택하여 세우신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론 우리에게 열등감이 생겨날 수 있고 비교해 가면서 자신에 대한 삶의 회의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삶을 세상 속에서 고난의 물을 마시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택하여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일에 쓰시기 위해 선택해 놓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7절 8절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과분한 칭호를 주시면서 이 거룩한 백성 너희의 정체성이다, 너희 신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이유가 큰 민족이기 때문이거나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이거나 다른 민족도 우수한 이 기술 문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에게 후손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셔서 나는 너희를 내 백성 삼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듯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듯 급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 속에 살지라도 애굽에 살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광야에서도 모진 고생하며 살았던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고 가나안 땅에 낙후한 문명 가지고 들어가 새 주인 되어야 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잊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면 낙심할 이유도 없고 흔들릴 이유도 없고 물러설 이유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노예가 되어 팔려갔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고위 관리가 됩니다. 영향력 큰 정치인이 됩니다. 애굽 사람과 결혼합니다. 애굽에 말을 하고 그 나라 위에 봉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를 끌려가서 그곳에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예루살렘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습니다. 풀무불이 기다리고 사자굴이 기다려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고백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잊지 맙시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정체에서 굳게 지키고 여기에 어울리는 삶과 행동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건너게 하시는 것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세 번역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어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생산하게 하시고 소와 양도 많은 새끼를 낳게 해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를 지키면 그 땅에 들어가서 염려하는 모든 일들이, 걱정하는, 여기에 서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이 한 가지도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매우 큰 축복으로 번성하도록 그 땅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번성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셨습니다. 26장 4절에서는 이삭에게도 하셨습니다. 28장 14절에는 야곱에게도 그 약속을 하십니다. 이미 그들의 조상들에게 너희 후손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누차 대를 이어가면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단지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말씀을 지켜 살면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서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한 가지 요구입니다. 우리 삶의 안전과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 삶의 원칙이요 진리인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그 신앙 중심에 굳게 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도전을 겁내지 맙시다. 미래를 막연한 불안감으로 바라보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말씀 지켜 살면 번성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서 우리 앞길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난날 베풀었던 너네 앞으로도 허락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 지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미래를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이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불안하게 바라보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룩한 신분을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요단도 건너가고 여리고도 점령하고 가나안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